하나님의 부흔 사역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여러 모양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대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천방지축이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사람으로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과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일꾼들 간의 인간관계,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인간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확신과 소신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천사나 신비적인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심을 오늘 본문에 이름 없이 묻혀있던 일꾼을 보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명령하고 시키실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일이라면 자신의 입장이나 판단조차도 접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또한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임을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육신적인 인간으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인간적인 요소로서는 결코 따르기에 행복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나타남을 가슴 졸이며 염려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이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다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흔한 이름의 하나인 아나니아 이 이름은 이미 5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방 세계를 복음으로 불러들일 엄청난 일을 할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름 있는 사도들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이름 없는 무명에 숨겨두었던 일꾼이었다는데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대부분이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세움받기를 원하고 또 큰 교회로 통해서 세움받기를 원하고 범국가적인 신앙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들은 명예대회장이라는 직함이라도 나눠가지고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는 데서 생각해 볼 신앙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그러죠. 어떤 경우에도 복음 속의 사람이 유명해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명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환상 중에 부르심이 어찌 생각하면 신비적일 수도 있지만은 검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보다도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헛것을 봤나 잘못 들었나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가려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하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 하반절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기 전에 아브라함아 할 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음 명령을 주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1절께 말합니다. 1세기에도 아마 성경에 보면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미네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여기 다메섹 도시,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이 도시에도 고든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직가라 근데 요즘에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열한 제자에게는 땅끝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다면 이 아나니아에게는 다메섹의 고든 거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그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역할을 역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사울이 그러므로서 자신이 다시 보게 되는 모습을 이미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에도 그렇습니다만 언제나 하나님은 양쪽에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거나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 신령한 눈을 뜨고 있는 사울을 아나니아는 자신이 명령을 행하기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눈에 눈을 감고 식음을 전폐한 사울이 안수를 함으로써 눈을 뜨고 땅끝에 이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그로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열어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고 기록된 문서가 아닌 환상 중에 명령하시는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마치 기도원처럼 확인은 하지만 기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로 하여금 가서 미디안을 치게 하겠습니까? 확신이 안 돼서 두 번이나 시험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양털 뭉치와 그 주변에 이슬이 내리는 문제. 이 시험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은 하지만 확인이 된 이상 그것을 행하는데 주저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은 아나니아를 우리가 보면서 역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종.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를 이 아나니아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분명히 이 아나니아에게도 인간적인 요소가 없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됨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로 13절 14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고 하니까 지금 사울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늘 믿음 생활과 교회에 장애가 되는 일들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믿음의 기준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이든지 하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하게 있는 일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인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런 기준을 찾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 예민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늘 예민해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돌아서 들려오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됩니다. 맞지 않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사울에 대한 소식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수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호소력이 없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당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도의 평가도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 평가와 같지 않은 것은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의 일은 세상으로부터 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것은 아나니아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구체적인 사울의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과거의 행적이 부정적이었던 사울이 앞으로 이 다메섹에서 행할 일들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적의 연장이고 아나니아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경고는 역시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나타난 사울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특별한 가치를 아직 판단하지 못한 평가일 뿐이라는 거지요. 비록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에 대한 계획이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데서 불완전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판단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고 성경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졸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눈은 달랐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믿음 속에 존재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유에서 하늘의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의 다수의 정보에만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는 것이 보이는 세상적 기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령한 기준인 거죠. 이 제목이 두 번째로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있습니다. 15절에 16절을 봅시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자,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소문과 평가에도 하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울에 대한 사실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사울조차도 자신이지만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장래에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떻게 튈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인가를 이미 현재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이런 당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일 같은데도 우리를 향하여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준비되지 않았고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은 늘 옳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이 사람의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자신과 관련된 신앙의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증언해 보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증언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는 주님의 증거는 바로 아나니아의 증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정적인 아나니아의 증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한 고발에 대한 답변이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은 전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볼 수 없는 우리 눈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은 역시 아나니아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는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가 이곳 다메섹에서부터 당해야 할 험준한 삶의 여정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세상을 향해 예수기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역시 같은 희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운명적인 미래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쉽고 편안한 것만이 아닐 것임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 증거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그런 희생의 각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의기양양하게 마차를 타고 왔던지 사람들을 앞세우고 끌고 그리고 왔던 개선장군 같은 사울이 초라하게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밖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봐도 주님의 말씀은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한 희생의 예고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하신 말씀처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고 그 이면에 그가 아직 살지 않은 삶을 현재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뒤집히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울의 모습처럼 말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설픈 사람의 판단과 정보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철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고 하는 데서 순종이 불가능할 때는 복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예요. 그래야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수많은 부정적인 사울의 무성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꺼이 자신을 드립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세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끝날 이름이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읽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머뭇거림 없이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조금도 가감 없이 실천하고 당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7절에 그랬죠. 이 안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제나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위임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믿음의 실천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도 사울은 눈먼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따른 결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18절에 그랬거든요. 그 비늘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히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일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냉정하고 마치 정보요원처럼 믿는 사람들을 찾아 쫓아다니는 그 매서운 눈초리 거기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고 비록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세상적인 법률에 매서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온유한 눈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다 된 것 같은데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즉 거듭남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음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는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피늘이 벗어지고 눈에서 눈 떴으면 이제 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 사람에게도 성취하고라야 그 사람을 일을 시킨다는 거지요. 이제 그의 소경됨과 식음을 전폐한 사흘의 날은 과거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새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만 보이던 율법과 성경을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령과 함께 보게 되었고 주님께 붙잡혀 쇠약해진 몸은 거듭난 피조물로 새로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지만 그 건강 역시 예수 기도를 핍박하고 그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기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쓰이는 건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꽃 같은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감성이나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제까지 듣고 배운 것들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바를지라도 주변의 판단이 아무리 바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나의 지식과 감정을 주님 앞에 접어야 할 때가 신앙에 있어서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수집해온 정보와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일 때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못 명령을 주시는 것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판단은 옳은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용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 삶에다가 일치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늘 순종으로 채워져야 하겠지만 자신의 판단과 지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따라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릴 때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 주변에 우리 일꾼들의 평가도 사람들로 통해서 들려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가치 기준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